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10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급식 문제가 세계 교육계의 문제로 떠오른 지도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한국의 서울시 교육청은요.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같은 걸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우처라는 걸 지급한다고 하네요.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이라는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받는 서울의 초중고 학생 약 56만 명 중 희망자에게 개인당 10만 원을 제로페이라는 모바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밥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건 북한이건 세계 어디에서건 학교에 못 가서 그와 함께 결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과 지원으로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 코너로 시작을 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요. 세계의 기업 이야기 들어보는데요. 코로나19 왁진 개발로 인해 더 유명해진 미국 제약기업 화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역대 최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 청담 전용 면적 219.96평방미터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637만 6천 달러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이 평당 9만 달러를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주에는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도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대상 인원은 총 283만 8천 명으로 추산되며 예약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이 대신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중국의 우주발사체 창정 5B의 로켓 잔해가 인도양 부속해인 아라비아해 위에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켓은 동경 72.47도, 북위 2.65도의 위치인 인도 남서쪽 아라비아해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유인우주국이 밝힌 로켓 잔해물의 지구 대기권 재진입 시간은 오전 11시 24분입니다. 앞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로켓의 잔해 추락을 놓고 세계 각국이 실시간으로 궤도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미국 공군과 해군의 무인 정찰기가 북한과 중국의 해상활동 감시를 위해 일본에 배치됩니다. 일본 방위성은 8일 미 공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미 해군의 무인 정찰기 트리톤이 이달부터 5개월간 요코타 공군기지와 미사와 공군기지에 각각 순환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주변국의 해양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의 배치로 감시 능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 해양활동의 구체적 사례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위한 해상 불법 환적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인근 활동 등을 들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단 1회 사용분도 없는 나라가 주로 아프리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이 넘는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9일 세계보건기구 WHO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WHO는 12개국이 백신 한 방울 전달되지 않은 이른바 백신 사막 지역으로 아직 백신 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지난 6일 백신 공급의 지체와 부족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백신 전개에 있어 세계 나머지 다른 곳보다 더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이 미국의 대북 외교에 창의적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8일 CRS의 북핵 협상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 자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불법 사이버 활동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고통받는 인도에서 치명적인 곰팡이균이 코로나19 감염자 사이에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ANI 통신 등 인도 언론과 BBC 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털 곰팡이층에 감염돼 실명하거나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BJ의대 시민병원의 칼페시 파텔 부교수는 현지 시간 9일 지난 20일간 67명의 곰팡이균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며 하루에 5에서 7건씩 이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 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에도 뭐 코로나 왁친 관련 소식이 있네요.
네, 최근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다만 주민들에게 백신을 투여할 목적이 아니라 자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샘플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네.
북한 당국은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왔으며 현재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 연구소 등 백신 연구 기관에서 이 백신 샘플을 분석하고 모조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현재 어느 제조사의 백신을 얼마나 입수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연구 목적으로 들여온 만큼 소량의 백신을 시료와 함께 들여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앞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5 백신이 소규모로 북한에 공급됐던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백신으로 분석을 혹시 진행 중인 걸까요?
예, 당시에 러시아 언론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요.
네.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서 즉각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국경이 폐쇄돼 있어서 스푸트니크5 백신을 포함해서 러시아제 의약품이 북한에 공급되지 못했다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이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제 백신은 국가 간의 공식 허가를 받고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것으로
네.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사실 이 백신 개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좀 들렸었죠.
네, 북한 당국이 정찰총국 산하에 325국을 신설하고
예.
화이자 등 주요 백신 개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백신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해킹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네.
이게 내부에서도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는데요.
네.
특히 이 전문 해커들을 백신 개발 연구소에 직접 파견해서 이 탈취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연구원들이 분석할 수 있게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소에 해커가 가 있는 거네요.
네,
파견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떨까요?
네, 북한 내부에서는 백신 제조를 위한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요.
네.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내부 관계자들도 자체 백신 연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신 개발과 관련된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관련자들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쉽진 않을 텐데요.
네. 그런가 하면은 북한의 간부들 또는 외부 소식에 밝은 국경 지역 주민들의 경우 다른 나라의 코로나 백신 수급 및 접종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래요? 이 평양 및 국경의 일부 주민들은 뉴질랜드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슷한 생활도 한다. 이런 뉴스들도 접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들이 북한에까지 갔네요. 자, 백신 자체 개발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면 사실은 외부에서 빨리 공급받는 게 답일 텐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죠?
네, 북한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2월에서 5월 사이에 백신을 받을 예정이었죠. 예. 하지만 현재까지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대변인은 북한의 백신 공급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 하반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예상보다 백신 도입이 지연이 되면서 북한 당국이 백신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선전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백신 공급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막고 당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북한도 빨리 백신을 어떻게든 좀 맞아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자, 다음 소식도 안타까운 소식이라고요.
네, 함경북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네.
온성군 보위부가 지난 4월 중순 중국의 동북 변방대로부터 온성군 주민의 시신 한 구를 넘겨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 시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면서 자체로 화장을 하고 가족에게는 뼈가루만 넘겨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시신으로 돌아온 북한 주민은 온성군에서 오랫동안 밀수일을 해온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보위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행방이 묘연한 그의 탈북을 의심하면서 행방불명자로 등록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달 중순에 보위부는 시신 한 구를 넘겨받으라는 중국 동북 변방대의 통보에 따라서 시신을 인계해왔는데요. 이 안타깝게도 이 넘겨받은 시신은 곳곳에 자상의 흔적이 있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돼 있었는데 결국 지난 1월에 사라진 이 50대 주민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시신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그대로 화장을 해버렸다고 하니까 가족들의 심정이 정말 말이 아니겠네요.
네, 보위부는 시신을 화장하고 뼈가루를 가족들에게 돌려주면서 국가 방역 규정에 따라 시신을 불태웠다고 통지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국가가 그렇게 눈을 밝히고 국경을 지키고 있는데도 도강을 한 것이 아니냐. 중국에서 무슨 못된 짓을 했길래 이런 죽음까지 당했느냐.
네.
시체를 찾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러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나무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장례를 지낸 가족들은 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난 사람인데 시신인지도 알 수 없는 가루로 돌아온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이번 사건을 접한 주민들도 굶어 죽게 생겨 떠났다가 결국 화를 당했다면서 안타깝게 여기며 동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신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다 참담해지는 그런 소식이네요.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2016년에 데뷔한 혼성그룹 카드는 혼성그룹이라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한국보다 남미 등 해외에서 더 먼저 인기를 끈 걸로도 유명한 그룹인데요. 카드가 2017년에 발표한 노래 올라 올라 들어보시죠.
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 그리고 정보들 쉽고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계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게 다 이 백신. 왁진이라고 하죠. 왁진 때문인데 근데 최근에 이 기업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왁진에 대한 정식 승인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 약국에서도 왁진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오늘 화이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역사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 1849년에 네. 도이칠란드 출신의 미국인으로 이제 사촌 지간이었던 찰스 화이자와 찰스 에르하르트가 뉴욕 브루클린의 화학회사인 찰스 화이자 앤드 컴퍼니라는 걸 세웠어요. 이로써 약 그 1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이자가 시작된 거죠.
네.
첫 시작은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요.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진통제와 방부제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후 구충제인 산토니를 생산에 성공을 거뒀고요. 1880년대에 구연산을 최초로 개발해서 음료 업체에 공급하면서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처음부터 뭐 약만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화이자 하면 또 기적의 약으로 불렸던 페니실린 개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게 194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더 각광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연합군의 승리를 도왔었죠.
네.
또 그리고 화이자는 당시에 그 페니실린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1950년대에는 항생제인 테라마이신 그리고 1967년에는 바이브라마이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제약업체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후 화이자는 동물약품 영양사업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사업의 분야들을 크게 확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화이자가 사실 한국에까지 이름을 알린 건 2000년대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대형 회사였고요.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회사의 덩치를 키워 나갔을까요?
예, 화이자가 이제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예. 그리고 북미, 남미 등으로 시장을 넓혀갔는데요. 1980년대에 이제 관절염 치료제 프록시캄을 출시해가지고 매출
네.
1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뭐 지금에서야 뭐 10억 달러 하면은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지만 당시에는
그쵸?
엄청난 규모였죠.
네.
좀 물가를 좀 감안했을 때요.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가 화이자의 황금기였다고 말을 하고 있죠. 화이자를 대표하는 신약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개발됐습니다. 네.
어떤 약들이 개발이 됐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들어봤던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디플루칸,
네.
졸루프트, 노바스트, 그리고 지스로맥스, 카튜라, 비아그라 등입니다.
한국에서 2000년대 사실 이 비아그라 때문에 화이자가 유명해졌는데 이게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사실 한국에서 여러 언론에서 획기적인 약이 개발됐다 이런 소식을 잇따라 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화이자 네. 하면 비아그라, 비아그라 하면 화이자였을 정도로 화이자를 논할 때 비아그라를 빼놓을
맞아요.
수 없잖아요.
네.
특히 이제 비아그라의 경우에는 그 실패 성공 사례로 불립니다.
왜요?
원래 이제 비아그라는 당초 네. 이제 심장병 약으로 개발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그 심장병 약으로서 효능이 많진 않았는데
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음경 발기라는 이제 부작용이 이제 발견이
네.
된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 발기부전 치료제로 그러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후 처음 생산된 게 1998년이었습니다. 비아그라는 전 세계 성기능 장애 환자들로부터 획기적인 치료제다 이런
네.
이야기를 받으면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죠. 저 역시 뭐 당시 뭐 그런가 보구나 뭐 이제 넘어갔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상당했다. 뭐
그러게요.
이제 파급력이 뭐 그 정도로 저희가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사실 화이자보다 그 약 이름 비아그라로 더 유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실제 그러면 이게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네, 실제 시판 3주 만에
네.
35만 건의 처방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1998년 한 해 7억 8,800만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00년대에는 전 세계의 성기능장애 의약품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 92%를
네.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비아그라와 관련 부분에서 전체를 점유한
그러네요.
셈이었죠.
네, 비아그라가 네. 화이자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그런
어떤 약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후의 행보는 어땠나요?
이제 기업 사냥이라고 네. 불릴 정도로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아, 예.
간략히 짚어보면요. 2000년대에는 워너 램버트 제약회사를 약 870억 달러에 그리고 2002년에는 파마시마를 60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네.
또 2009년에는 와이어스 제약을 680억 달러에 그리고 2010년에는 킹 제약을 36억 달러에 그리고 2015년에는 호스피라라는 152억 달러의 그 회사를 인수를 네. 했죠. 이는 이제 모두 간판 제품인 노바스크, 비아그라, 리피토 등의 특허 만료를 대비해서 성장성 높은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면은 단순의 제품 확보 이외에도
네.
특허 인재와 기술 흡수를 통해서 기업의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 파워 확장, 영업망 확대, 연구개발 부담 등의 절감 등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로 승화를 시켜서
네.
회사를 키워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가 비아그라에서 멈추지 않고 이 비아그라를 통해서 얻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
실질적으로 비아그라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그렇네요.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결국에는 뭐 한 약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약을 개발하는 그 제약회사들을 사들이면서
예.
좀 더 뭐 노하우도 공유하고 회사들끼리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이런 그 인프라라고 하죠. 이런 게 많이 쌓이니까
예.
결국에는 더 큰 제약회사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화이자가 이렇게 커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아그라 말고 코로나
네.
백신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네.
코로나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화이자 거를 사람들이 좀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들과 다르게 이제 많은 시스템에서 급하게 좀 개발이 됐잖아요.
예.
뭐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빠르게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긴급 승인을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발생할지 모를 그런
네.
예측 어려운 부작용 등에 대한 염려가 좀 큰 편이었고요. 또 여기에 운반과 보관 등이 어렵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네.
단점이 있기는 했어요. 당시에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는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면요. 예방 효과가 95%를 넘어선다는
네.
실증 사례 연구 결과가 나와서 세계에 이목을 모으기도 했죠.
그렇군요. 사실 뭐 백신이 완벽하게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백신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만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주사를 맞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 해서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신데 어쨌든 효능 효과가 95% 넘게 나타났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 성과가
네.
굉장히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세계 백신 접종 실험국인 그
네.
이스라엘이
예.
지난달 초 기준으로 이제 국민의 70% 이상 그러니까 500만 명 넘게 접종을 마친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네.
이때 이제 2차 화이자 백신 접종 일주일 후에 감염 예방률이
예.
95.3%, 생존율은 96.7%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또 접종 뒤 14일 뒤죠. 감염 예방률이 96.5%, 생존율은 98.0%로
네.
상승했습니다. 이런 이번 연구는 그 실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가장 큰 규모의 조사였어요.
예.
그만큼 신뢰도도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화이자 백신을 굉장히 선호를 하면서 백신 접종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선 이제 주변국인
예.
캐나다가 화이자의 백신 사용 승인 대상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했습니다.
네.
캐나다 정부는 기존에 16세 이상에만 접종에 허용됐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그러니까 12세
네.
이상에게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 거죠. 그만큼 이제 화이자에 대한 신뢰를 좀 보낸 거죠.
네.
또 16세 미만에 대한 캐나다의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은 화이자라는 기업이 속한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욱더 빠른 결정이었어요.
예.
물론 앞서서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 국인 이제 FDA와 유럽 의약품청에서
네.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긴 했어요.
예.
FDA는 이르면은 이번 주 후반에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화이자는 현재 6개월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2세에서 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네. 지금 백신 접종 그 연령대를 보면 예.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나 그렇죠. 또 이제 특정 예. 직종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분들이 물론 급한 것도 있지만 그 이 유년기의 어린이들에게 지금 이제 승인이 나지 않는 예.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들에게 네. 긴급 승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그쵸.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들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 3상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제약 그 승인 절차는 최소 10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긴급 사용 네. 승인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불과 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맞아요.
이 어린이들에게까지 지금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건 그만큼 지금 화이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긴급 사용 승인으로 일단은 뭐 배정된 국가나 특정인들은 왁진 처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추가적으로 접종이 가능할지 여부가 곧 정해지겠네요.
네.
자, 근데 아까 약국에서도 코로나19 왁진을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 전 세계가 관심을 더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긴급 사용 승인과 예. 조금 다른 거예요. 이제 화이자가 이제 미국의 코로나19 네.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사인 뉴욕타임즈는 예. 화이자가 미국 FDA의 그 16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이제 정식 네. 승인받기 위해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화이자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처음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제 예. 정식 승인을 요청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한 거군요.
예, 이게 네.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어떤 국가가 정해서 누군가를 맞출 수 있는 게 긴급 사용 승인인데
네.
이제 정식 사용이 되면요. 다른 의약품들처럼 백신을 직접 약국이나 시장에서 네. 살 수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드러그스토어 네. 그래가지고 뭐 시장에서도 그 안에서 이제 네네. 구매할 수 있듯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밀접한 곳에서 이 백신을 아무 때나 사서 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화이자처럼 긴급 승인을 받은 이제 미국의 제약회사인 모더나도
네.
이달 안에 FDA에 정식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백신 뭐 화이자고 모더나고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사실은 이 공급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평등하게 되고 있지 않고요.
예.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아직도. 분위기가 여전히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가운데 화이자가 백신을 기부한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화이자가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네.
직원에게 백신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와 이런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화이자가 발표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올림픽 참가자 중 이제 필요한 이들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2차 접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는 올림픽 선수단에 대한 백신 기부는 이달 말부터 네. 시작하겠지만 각국과 맺은 백신 계약에 따른 공급에도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조 부분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백신 공급이 조금 더딘 나라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 지금 트렌드인데
네.
지금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쵸.
이걸 하느냐 마느냐.
맞아요.
그런데 이제 화이자가 여기에 대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그 외의 국가, 이제 더 심각한 국가에는 공급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화이자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또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런 멘트로 좀
네.
사전에 차단하면서
네.
우리가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만큼 신뢰도도 우리가 좀 쌓아왔다 네. 이런 것을 좀 상징하는 그런 언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일본에서 일단 올림픽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예.
올림픽 같은 경우는 평화의 상징인 행사다 보니까
그렇죠.
화이자가 선수들에게 뭐 백신을 기부해서 경기를 한다면 또 그거 자체로도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화이자가 이렇게
그쵸.
얘기한 거는 사실
네.
신뢰와 명분을 다 쌓은
그러게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화이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신들이
네.
만든 백신이 자신 있다 이런
예.
것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화이자 백신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어쨌든 화이자가 비아그라를 넘어서 또 한 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기회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원래 세계적인 제약회사이긴 했지만 코로나19 왁진 개발로 인해 최근에 특히 더 유명해진 미국 기업 화이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도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플라워 고유진 씨의 노래도 들려드린 적이 있죠.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가수입니다. 고유진 씨가 2004년에 발표한 노래 걸음이 느린 아이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죠. 피플 이정철 기자와 월요일 함께합니다. 자, 이정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보나요?
최근에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상화폐가 투기냐 투자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개발해서 부자가 된 청년이 있는데요.
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부테린은 최근에 최연소 억만장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청년이 과연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억만장자는 많아도요. 최연소 억만장자라니까 이 이더리움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엄청 돈을 많이 벌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부테리는 27세에 최연소 억만장자가 되었는데요. 최근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네.
그의 자산이 급등한 것입니다. 지난 3일 미국 경제지 퍼브스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이날 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부테린의 재산도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부테린은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이 3,369달러였는데요.
예.
이에 부테린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환산하면 11억 2,360만 달러가 됩니다. 아직 20대 후반 어린 나이지만 막대한 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자신이 개발하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갖고 있었던 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가상화폐 중에는 여러 가지 가상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게 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더리움은 부테린이 2014년에 개발한 가상화폐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전송이 가능한데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또는 화폐도 구입할 수 있고요.
예.
비트코인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채굴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 3월에 이더리움 거래소가 마련되었는데요. 2016년 초에 1달러 수준이었던 이더리움이 같은 해 4월에는 12달러 안팎까지 상승하고요. 가격 변동이 심해서 정해진 가격은 없지만 오늘 기준 업비트에서 약 4,3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자 부테리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994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부테리는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수학 능력을 보여왔는데요.
예.
특히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치원생 나이일 때 이미 엑셀을 마스터했다고 하는데요.
오, 이 엑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여기서 엑셀은 아시겠지만
예.
다양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성인도 몇 달 공부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많고 또 다소 배우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릴 때 사용법을 터득한 거죠.
네.
부테리는 엑셀로 뭔가 만드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부테린의 아동 시절 사진도 죄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진이 많다고 하는데요. 부테린은 또 수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영재반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수학, 경제학 등의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는 또 또래 아이들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연산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2012년에는 국제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군요.
네.
자, 그런 부테린 어떻게 이 가상화폐 이더리움이라는 걸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부테디는 아버지가 알려준 비트코인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2011년에는 비트코인에 큰 감명을 받아서 비트코인 잡지를 만든 적도 있다고 하고요. 대학교 시절에는 워털루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거기서 자퇴하고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 등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때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12년부터는 팀을 구성한 이후에 이더리움 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하고요.
네.
19살 때 백서를 발간하는데요. 백서 제목은 차세대 스마트 계약 분산 응용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름도 어렵죠.
네, 엄청 긴데요.
네.
이를 통해서 이듬해인 2014년 겨울에 부테디는 포브스와 타임이 공동 주관하는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IT 소프트웨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신기술 분야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당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를 제치고 따낸 성적이어서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백서라는 거는 이더리움이 왜 만들어졌고 이게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건 설명서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IT 업계의 거물인 마크 저커버그를 제쳤을 정도면요. 이 이더리움의 백서라는 게 정말 엄청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테린이 근데 지금 스위스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부테린은 현재 스위스에 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위스가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크립토 밸리라는 암호화폐의 활성화 지역이 있는데요. 크립토 밸리는 스위스 축구 지역에 있는 암호화폐 특성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암호화폐의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고요. 이러한 크립토밸리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서
예.
2017년에 스위스 팔콘 은행은 세계 최초로 제도권 은행으로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거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말랐네요, 확실히.
네. 이렇게 크립토밸리가 가상화폐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더리움 재단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테린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할 때마다 세금 내야 한다. 이게 뭐 자산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비판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네.
스위스가 굉장히 빠르고 혁신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부테린이 최연소 억만장자가 되니까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고요?
네, 맞습니다. 27세 어린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테린의 성공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
부테린의 이야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릴 때부터 천재였네. 나도 학교 그만두고 가상화폐나 개발해 볼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테린은 최근에 인도의 코로나 구호기금 약 6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또 예전부터 스타트업 지원을 계속해오면서 신흥 창업가로 호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돈도 많이 벌었지만 또 지원도 계속하고 다른 스타트업도 좀 지원해주고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해서 최연소 억만장자가 됐다는 비탈릭 부테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엄청 부자죠?
네, 네. 엄청 네, 셀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신기술로 인해서 또 부를 쌓은 젊은 청년의 이야기 들으니까 아마 북한에 계신 여러분들도 좀 부럽기도 할 텐데요. 저도 부럽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도 부자 되길 꿈꿔보면서 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안색이 별로 좋지 않네요 라는 표현 배워봅니다. 안색, 여기서 중국어로요 리엔서, 리엔서 라고 하는데요. 얼굴빛, 낯빛, 표정, 안색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타이하오는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다지 좋지 않다. 무타이하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라는 표현은 리엔서 무타이하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는 중국어로 점멀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일 때는 점멀러 리엔서 무타이하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왜 그래요?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정말로 리엔서 부타이하오. 자, 이런 표현 배워봤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안색과 마음은 늘 좋고 밝기를 바랄게요.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11일 화요일은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2도, 해산 2도, 강계 6도, 함흥 청진 8도, 평양 신의주 개성 사리원 원산 10도, 해주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삼지연 16도, 원산 19도, 함흥 해산 22도, 해주 24도, 신의주 25도, 평양 강계 개성 사리원 26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3% 상승한 64.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89% 상승한 1831.9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5월물 가격은 온스당 27.4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2.51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 활짝 열어갈게요. 자,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역대 최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 청담 전용 면적 219.96평방미터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637만 6천 달러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이 평당 9만 달러를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주에는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도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대상 인원은 총 283만 8천 명으로 추산되며 예약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이 대신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중국의 우주발사체 창정 5B의 로켓 잔해가 인도양 부속해인 아라비아해 위에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켓은 동경 72.47도, 북위 2.65도에 위치인 인도 남서쪽 아라비아해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유인우주국이 밝힌 로켓 잔해물의 지구 대기권 재진입 시간은 오전 11시 24분입니다. 앞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로켓의 잔해 추락을 놓고 세계 각국이 실시간으로 궤도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미국 공군과 해군의 무인 정찰기가 북한과 중국의 해상활동 감시를 위해 일본에 배치됩니다. 일본 방위성은 8일 미 공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미 해군의 무인 정찰기 트리톤이 이달부터 5개월간 요코타 공군기지와 미사와 공군기지에 각각 순환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주변국의 해양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의 배치로 감시 능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 해양활동의 구체적 사례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위한 해상 불법 환적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인근 활동 등을 들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단 1회 사용분도 없는 나라가 주로 아프리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이 넘는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9일 세계보건기구 WHO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WHO는 12개국이 백신 한 방울 전달되지 않은 이른바 백신 사막 지역으로 아직 백신 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지난 6일 백신 공급의 지체와 부족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백신 전개에 있어 세계 나머지 다른 곳보다 더 지쳐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이 미국의 대북 외교에 창의적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8일 CRS의 북핵 협상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 자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불법 사이버 활동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고통받는 인도에서 치명적인 곰팡이균이 코로나19 감염자 사이에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ANI 통신 등 인도 언론과 BBC 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털 곰팡이증에 감염돼 실명하거나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BJ의대 시민병원의 칼페시 파텔 부교수는 현지 시간 9일 지난 20일간 67명의 곰팡이균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며 하루에 5에서 7건씩 이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 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의 저항 시인이 지난 주말 군부에게 체포된 뒤에 차가운 시신으로 가족들 품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45살의 저항시인 캣띠가 미얀마 중앙부에 있는 시가잉 지역의 중심 도시인 쉐보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에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체포된 뒤에 다음 날 장기가 모두 제거된 채 싸늘한 시신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로이터통신은 병원 측에 캣띠의 사망 원인 그리고 장기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어떤 답변도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는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다양한 시를 쓰며 저항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가 지은 대표적인 시의 문구로는 군부는 우리의 머리에 총을 쏘지만 우리의 저항정신은 심장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네요. 군에서 탈영해 시민 저항군에 합류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집니다. 오늘도 미얀마의 봄을 기도하며 방송을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인의 말처럼 불법 쿠데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정신은 영원할 겁니다. 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마치면서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이유 씨, 지코 씨 모두 대한민국의 음원 강자 가수들입니다. 두 사람이 2018년에 발표한 노래 Soulmate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문이 열렸습니다. 제 몸에 한복판에서